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예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것이며 교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저희 것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가 찾아오셔서 주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주의 말씀을 말미암은 새 힘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고백하오니 이 말씀의 시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기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 대답하여 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것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아,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시는데 많이 방해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덜 예민하게 구셔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기드온은 초라한 혹은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맨 앞절에 볼까요? 기드온이 뭘 하고 있지요? 기드온이 미디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어땠냐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한 수확, 결과를 다른 사람이 자꾸 가져가는 구조 속에 있었어요. 다시, 기드온이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만 지어도 사실 힘든 거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면 그걸 누가 자꾸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궁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고민을? 내가 열심히 해서 온 결과를 다른 사람이 최대한 못 가져가게, 내가 최대한 덜 뺏기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가 뭐예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죠.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이 가져와서 싹 가져가 버리니까 내가 포도주 틀이 굉장히 크잖아요. 몇 사람들과 큰 통인데 그 통 속에서 조용히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피곤해요, 사실. 그렇죠? 농사짓는 게 피곤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를 누가 뺏어갈까봐 고민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여름 내내 그 고민이었을 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그것도 피곤해요. 여러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는 것도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에요. 추수를 한 걸 이렇게 어디 몰래 가지고 있다, 그걸 포도주틀을 몰래 들어가지고 그걸 소리 안 내게 막 하면서 누가 큰 소리를 내면 소리 내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타작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타작을 다 했어요. 그럼 안심이 돼요? 아니죠. 타작 다 했으니까 이제는 클리어예요. 이제 안 뺏어가요. 이걸 또 어디 잘 숨겨놔야 돼요. 근데 미디안 사람도 바보가 아니라 이쪽에 분명히 땅이 있고 이쪽에 분명히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서 추수한 열매가 어디인지 안 보이면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대충 알 거고.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숨겨놓느냐, 어떻게 덜 뺏길 거냐. 그렇죠? 피곤해요. 그러니까는 궁핍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게 기드온이에요. 궁핍하다는 게 돈이 뭐 한 푼도 없고 먹을 거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라 계속 이 상태니까 궁핍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뭔지 알잖아요. 오늘 당장 먹을 점심 식사가 없고 오늘 당장 누울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끔 남들 보기엔 돈이 많은데 내 입장은 궁핍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이게 기분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기분상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우리 걸 가져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나라가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장이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가져가는 것, 부인이 가져가는 것, 하여튼 누가 가져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상이 어떠냐 하면 정말 낮밤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요.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은 평범보다 못하는 삶을 살고요. 가끔은 낮밤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평범보다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열심히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도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들은 좋은 직장에 다녀서 넌 돈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내 입장에서 너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 직장이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일을 해도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 집값도 올라가고 사회를 살아가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사회적 비용이 올라가니까 내가 사실 막상 이 돈을 어떻게 해? 그럼 궁핍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기회가 줄어들고 업무량은 늘어나고 보상은 줄어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때 내가 약간 궁핍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그리고 그 연결해서 궁핍하다는 생각하기에 뭐가 더해집니까? 피곤해지죠. 피곤해져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냥 농사만 생각하고 살면 좋겠는데 농사를 짓고 살면서도 포도주스를 고민을 해내야 돼요.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냥 통장에 넣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아야 되나, 어떻게 늘려야 되나. 이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서 내가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되게 피곤해요. 사람이 피곤해지면 어떻게 되죠? 여유가 없어지죠. 여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지죠. 피곤해지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면 무관심해져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나에게. 내 인생을 깊게 넓게 볼 여유가 없어져요. 내 삶을 돌아보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포도주스를 생각해내야 된다. 기도원이 그 생각을 해놓고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해내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데 생각을 다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을 깊게 돌아보고 넓게 돌아볼 여유가 없어져요. 그렇죠? 다른 삶을 생각할 여유가 없죠. 왜요? 내 먹고 살기가 이렇게 급급한데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유가 없어요. 공동체를 생각할 여유는 더 없죠.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는 없어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뭐라고 하세요? 기도원이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타이밍도 안 좋아요. 차라리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렇죠? 아침에 큐티 같은 거 만약에 할 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되게 초라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 기도원을 부르세요. 근데 기도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기도원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막 지금 하나님께 나타나서 정주야 내가 큰 용사다. 내가 너와 잘못 골랐다. 얘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야. 다른 사람 골라야 되는데. 아유 다들 잘 모르겠네. 다들 자신감 있게 사시는 분들이라. 네? 괜찮아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기도원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요? 기도원에게 뭐가 있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원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정서의 첫 번째를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야 내가 함께 한다는데 기도원이 거기서 말을 나다다다 쏟아냅니다. 뭐예요?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쩌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저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게, 제가 이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이런 경제 문제를 허덕이고 있는 게, 내가 포도주틀에서 이렇게 농사 타작을 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이루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우리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건 성경에서 나온 얘기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이 없는 걸 증명해요.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적이 어디 있냐까지 여호와께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이 현실이 하나님의 무능함을 증거해요. 하나님께 너무 유능하신 분이잖아. 아니야, 난 유능해.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걸 증거해요.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돼. 왜? 이 현실이 이러니까. 이 현실이 이 모양인 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데 내 현실이 이 모양이라면 하나님이 무능한 거야.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예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너무 큰 사랑이 있는데 내 힘이 너무 없어서 해줄 게 없는 부모. 하나님이 그런 부모인가 보죠. 내 현실이 모양인 거 보면. 혹은 난 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부모야. 아 그래요? 근데 내 현실이 모양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날 버렸나 보네.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 기도원의 반발이에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그런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럼 뭐라고 해요? 콜링이라고 하죠. 현대용어로. 성경용어로. 콜링. 부르심.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오늘 설교자님인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소명. 콜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너 하나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준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준 역할이 있어. 너는 그지 같은 세상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사니까 네가 초라하게 느꼈지. 네 자신이 자존감이 낮아지지. 인생이 공허한 것 같지. 어려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세상을 고치면서 사는 사람이야 너는. 이게 콜링이에요. 그렇죠? 멋있죠. 네가 어려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네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야.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야. 사는 게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인생은 인생은 문제가 있는 세상을 바꾸면서 사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럼 거기 뭐가 있어? 자부심이 있죠. 그렇죠?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바꾸면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보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초라한, 내가 문제적인 세상에 적응하면서 산다고 했을 때 느끼는 초라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내가 이 문제 많은 세상을 고치면서 산다고 할 때 내 안에 뭐가 차오르는 거? 자부심과 보람이 차오르는 거. 그거야. 이게 하나님의 콜링이란 말이에요. 모두에게 하고 계시는, 그쵸?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딱 전해요. 이게 이 얘기 오늘 설교 핵심이겠죠. 전해요. 그럼 사람들의 감정이, 아, 하나님, 제가, 아, 목사님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사람 감정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없다는 게 뭘, 없다는 걸 뭐가 증명해요? 내 현실을 증명하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계시면 왜 세상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면 왜 세상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걸 내 과거의 경험이 증거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가만히 계시다는 걸 내 현실을 증명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뭐 소명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해요. 이렇게 큰 동기부여가 없어요. 안 움직여져요. 차라리 영적 자아에 대한 얘기라고 관계적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은혜를 받는데 신앙의 사회적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소명이나 비전에 대한 얘기가 되게 성도들이 은혜 받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게요? 경제 성장률이 4%를 넘으면 사람들이 여기 은혜 받습니다. 90년대까지 사람들이 여기 은혜 받았어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2%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여기 은혜를 안 받아요. 그럼 이게 믿음인지 신앙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제 성장률이 4% 넘을 때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비전에 대한 설교가 넘쳤고요. 성도들이 거기 은혜 받았어요.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했고요. 거기 은혜 받았어요. 하지만 이게 3%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그 설교가 사라졌고요. 심지어 저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성도들 거기에 반응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요? 세상에 뭔가 막 되고 잘 될 때는 나도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소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나 그 소명을 알고 싶어 라고 하다가 2%는 다 안 되는 거거든. 2%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유 되긴 뭐가 돼.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과거가 별로였니? 네 현실이 별로야? 괜찮아. 이제부터 네가 바꿀 거야. 막 이래요. 네가 바꿀 거야. 네가 바꿀 거야. 그때 이제 기도원이 여기서 한마디, 우리 하나님 기도 이렇게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고 나의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므낫세 지파예요. 당시 몇몇 지파는 어디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유다예요, 레위예요. 지도장 이 셋 중에 하나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에서 무슨? 그렇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아니면 유다 아니면 레위 아닙니까? 그 셋 중에서 나오는 거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장자 지파는 에브라임이고 영적권위는 레위에게 있단 말이에요. 셋이 다 해먹어요. 므낫세 이런 지파는 사실 이렇게 못 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작아요, 나의 집은.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그 중에서 되게 작은 집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 집에서 나는 또 어때요? 나는 또 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한국 경제를 바꿀 거라고 했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삼성이 아니에요, 현대가 아니라고. 외국계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되게 못 나가는 중소기업이에요. 차세대가 아니라 IT 쪽이 아니에요. 게임 회사도 아니고 제작 뭐 이제 그냥 설비 기술 제작하는 데야. 근데 나는 그 회사에서도 인정 못 받는 애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네가 한국 경제를 바꿀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그래, 민망하게 나한테 왜 그래, 부담스러워, 내가 뭘 바꾼다는 거야 도대체. 일단 큰 회사로 옮겨준 다음에 그 비슷한 얘기로 하시면 제가 참여할게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지금 이 사람한테 지도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되게. 제가 뭘 바꿉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의 디펜스는 두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러고 오늘 건데 무슨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뀐다 해도 저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 파트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위치상 지금. 제 포션이.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들에게 자꾸 소명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겸손함이 뭐 평생 하나도 안 겸손했던 애가 엄청난 겸손함이 발동되잖아요. 막 처음에 하나도 안 겸손하게 우리 회사가 어떻고 국가가 어떻고 막 인류를 평가하면서 막 하나님도 평가하고 세상 안 겸손해, 자기가 왕이야, 진리고 미국을 평가하고 중국을 평가하고 한국 경제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지도자를 평가하고 경제 전문가, 사회 전문가, 인문학자, 목사, 성경 다 평가하다가 갑자기 네가 세상을 바꾸면 세상 겸손. 제가 뭘요? 저는 그냥 제 먹고 사는 거나. 겸손하게. 여기까지 기도원이랑 우리가 함께 가서 되게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나도 이런데 기도원도 이러니까 되게 반갑잖아. 기도원이 배신을 때립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근데 그 다음에 기도원이 여기까지는 우리의 생각이랑 정서랑 비슷하게 굉장히 리즈너블해요. 그렇죠? 나래도 저렇게 대답하겠다라는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서 변화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기도원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일단 사과를 해야 돼요. 그 감정적인 게 풀릴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의 흐름은 그거잖아. 일단 사과를 먼저. 감정은, 우리는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라. 기도원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초지종이 좀 있어. 일이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뭐 해야 돼요? 플래닝 해야 돼요.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해설, 세 번 플랜. 이래 우리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에게 요구하고 남편에게 요구하고 아내에게 요구하고 친구에게 요구하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단 나한테 사과해. 그런 다음 왜 그랬는지 네 입장에 내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잘할지 계획을 얘기해줘. 그럼 내가 거의 협조할 수 있을게. 우리는 이런 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기도원이 예라고 대답했으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기도원한테 했던 것처럼. 그럼 저도 움직일게요,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네, 성경이 그렇게 안 가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가요? 하나님께서 되게 심플하게 가세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 얘기 주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시라. 다시요. 14절에 글리앙하되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구절에서 그 다음 구절까지 사실은 한 글자만 더 들어갔어요. 뭐예요? 반드시 하나 들어갔어요. 반드시 하나. 근데 기드온이 반드시 하나에 움직여버려요. 이런 배신이지, 그치? 아니, 하나님은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근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던 기도원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반드시 그 세 글자 넣었다고 기도원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내게 주께서 은혜를 얻었다면 나의 말씀하니까 주되신 걸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길 바라세요?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해. 여기서 우리랑 입장이 확 갈라지지, 그렇죠? 이게 우리랑 기도하는 차이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없는 어떤 전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하시라고 한다면 된다. 기도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하면 된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정말 이걸 할 거예요? 여기서도 표징을 보이라고 하죠.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계속 표징을 구하죠. 하나님 정말 할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안 돼요? 정말 원해요? 난 그것만 궁금해요. 그래서 기도는 그게 확증되면 300명 데리고 수만 명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에 헌신하겠다. 디보션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난 그거 헌신하겠다. 기도원이 지금 지도자 되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건 미디안 앞에 1번으로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새는 지금 잘 나가는 회사의 CEO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회사의 지금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부채가 내 이름으로 접히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지도자고 이름만 대표이사지 이건 망하는 길이라고 사실. 아, 기도원은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지도자라고 얘기할 때는 잘 나가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미디안이랑 이제는 지도자가 세워서 미디안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지도자면 1번으로 타깃해서 죽는 거예요. 이건 죽을 자리라고 아무도 안 하는 자리예요 이거는. 근데 누가 해요? 기도원이 하죠. 왜? 정말 세상이 바뀐다면 하나님 전 그거에 헌신할 마음이 있어요.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전 세상이 바뀌는데 헌신하고 싶어요. 써주세요. 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이 콜링에 반응합니다.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 삶의 결과들이 달라지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끝내야 되냐면 이제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면 이제 설교가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할 때 여러분들이 믿겠다는 자신이 나한테 없어. 이제부터는 사족을 달아볼게요. 이 설교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 설교를 왜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 중에 상당 부분이 어디서 오냐면요 여러분들의 사회적 상황에서 와요. 다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면적인 은혜를 받고 관계적인 은혜 내가 가족적 관계 관계적인 은혜를 받아도 내가 사회적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적 상황이 주는 감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70, 80%를 장악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영적 은혜를 받고 아무리 관계적 은혜를 받아도 사회적 은혜가 없는 한 그 사람의 내면과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내 사회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남들 보기엔 번듯한 직장이 있고 남들 보기엔 어느 정도 자산이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입장은 계속 포도주스를 고민해야 되고 누가 내 걸 뜯어가는 것 같고 이 포도주스에서 추악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신경을 계속 써야 돼요. 거기 신경을 계속 쓰니까 그게 나의 어떤 뭐가 돼요? 정서가 되죠. 어떤 정서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고 살면요 마음에 초라한 감정이 들어요 내가. 그렇죠? 내가 좀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면은요 내가 좀 이기적이 돼요. 남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좀 허무해요. 인생 살아 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본 정서를 형성해요.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 아무리 치유하셔도 이 사회적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본 정서가 있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바른 내면적인 은혜가 있어도 이 사람의 대안과 가치, 삶의 계획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인생을 플래닝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나겠다. 계획도 여기서 다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곳에서 정서가 나오고요. 이곳에서 계획이 나와버려요. 그렇죠? 내 사회적 상황이 여러분들의 계획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사회적 상황이 여러분들의 정서가 된다고. 정서와 계획을 이곳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아무리 은혜를 받아봐야 관계적으로 아무리 은혜를 받아봐야 우리 가운데 큰 변화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사회적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회적 은혜. 사회적 은혜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부유해지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정말 세상이 나아진 데 나를 부르신다. 오늘도 나를 거기에 사용하신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정서로 내 삶의 현장에 임하고 있을 때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위한 위치가 내 주변을 형성하는 게 므낫세 지파라 할지라도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지파를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집 중에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시키는 것이 있다라고는 그 소명으로서의 정체성이 획득되지 않는 한 이 사회적 상황이 주는 정서가 내 70%를 차지하고 그럼 사실 여러분들 영적인 큰 변화는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이 소명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도 자꾸 내면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관계적인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제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더 넓은, 더 깊은, 더 높은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삶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드린 데 있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와 이번주 설교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제까지와 다르게 살고 싶으십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좀 달라지길 바라세요? 그럼 첫 번째,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세요. 기도의 맥락을 바꾸셔야 돼요. 그전까지의 기도는 안 돼요. 기도의 맥락을 확장하셔야 돼요. 더 깊은 기도 없이 더 깊은 내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맥락을 확장하려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사회적 관점에서 내가 먹고 살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느냐, 그래서 세상이 얼마만큼 변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내가 그걸 접근해야 돼요. 그 콜링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의 질감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콜링이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삶의 질감이 자부심과 보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바뀌어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 내면에 영적으로 정말 자신감 있고 행복하고 뭔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사랑한다는 그 충만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뭘 구하셔야 돼요? 그건 사회적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될 수는 없겠죠, 기도원처럼. 기도원은 수준이 됐으니까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수준은 아닐 거라고. 하지만 이곳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사회적 믿음이 없다. 근데 내가 사회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이 소명을 향해서 내 수준을 한 걸음 한 걸음 높여가는 게 있어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사회에서 주는 내 직업, 난 이 정도 직업, 내 재정, 난 이 정도 재정, 내 집, 내 위치, 이걸 내 메인스트림으로 살고 있는 한 왠지 초라하게 느껴질 거예요. 남들은 언니야, 네가 뭐가 초라해, 네가 얼마나 대단해, 또 야, 네가 지금 상위 몇 프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라하게 느껴요. 허무하게. 이걸 받으셔야 돼요. 아니, 소명을 나중에 미루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받아요. 나를 위해서. 미루시면 안 돼요. 미루시면 안 돼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저도 그래요. 이 소명이란 게 없이 뭐 그럼 전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전 그냥 가난한 조그만 교회 목사죠. 그렇죠? 소명이란 관점을 잃어버리면 제가 뭐 그냥 가난한 조그만 교회 목사죠. 소명이라는 관점을 바라봐야 내가 뭔가 자부심도 생기고 보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별거 없는데 참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끗 차이에요. 내가 소명을 붙잡고 있냐 붙잡고 있지 못하느냐. 일의 성과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잡으면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나는 다른 질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해서 꼭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단계만 얘기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명으로 나갈 수 있느냐? 소명으로 나갈 수 있느냐? 첫 번째, 대전제를 바꾸셔야 돼요. 대전제. 내가 이기적인 전제로 사회에 참여하느냐? 이타적인 전제, 객관적인 전제, 하나님의 전제로 사회에 참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출발점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이기적인 전제를 가지고 내가 난 먹고 살기에도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난 누구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나밖에 생각할 수 없죠. 이기적인 전제를 갖고 참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참여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소명에 대해서 감각하기는 되게 어려워져 버려요. 그렇죠? 보세요. 이기적인 전제를 갖고 이렇게 내가 사회적 삶을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소명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그건 둘 중에 하나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 욕심을 건드려요. 난이정도로만족하려고그러는데나한테소명이있다는거야?내가웬만큼사는사람한테욕심이건드려져요.뭔가내가더큰꿈을꿔도되나?뭐좋은일이일어나나?나되게잘되나봐.그러면심지어저도그래요.하나님께서뭔가소명의말씀을저한테다주실때그말씀의한줄기,제가섬세하게읽게하면요,한줄기감정선에서욕심이나와요.나좀대단한일을하나?내인생의전성기는뭐이제시작되는건가?뭐큰일이일어나나보지?야,올해무슨일있을까?사람들이겁나많이오나?내가이기적인전제에접근하잖아요?그러면소명이라는단어는요,성공이라는단어로곧장번역돼버립니다.그래서욕심이건드려져요.그리고그욕심을갖고기도하기시작해요.소명이랑완전반대쪽이에요.또하나,내삶에자신감이없을때소명이라는단어는요,내평범함을비난하는것처럼들려요.내나름대로삶을겨우뿌려가고있는데,물론내가되게잘난사람도아니고대단한사람이아닌건나도알겠는데,갑자기거기서갑자기하나님의소명막이렇게해버리잖아요?근데그러면그게나를비난하는것처럼느껴져요.내가포졸틀에서수확하고있는건가?하나님께서나한테무슨다른기회를주셨는데내가이러고살고있는건가?내가그걸못들었나?내가그걸무시했나?난특별히그런적이없는것같은데나나름최선을다해서살았는데왜못살고있다고생각하지?그럼뭐대단한소명을이루고있는사람들만잘사는거고나는뭐아무것도아닌건가?이삶은너무별거아닌가?자기평범을비난한다고들려요.왜?전제가뭐니까?이기성이니까.내삶.아니에요.소명이라고하는것은여러분이대단한사람이된다는것도아니고요.소명은어떤사람은큰자리를맡고어떤사람은작은자리를맡아요.하지만자리는상관이없어요,사실.여러분,이당시에부르심을기도원혼자받았습니까?아니에요.아,기도원특별한사람이잖아요.이거좀다른일일수모르지만많은사람들이아,기도원특별한사람이잖아요.이렇게얘기하는데이당시에부르심을기도원혼자받았어요?아니면기도원이먼저받았죠?기도원이먼저받았어요.기도원이혼자싸웠어요?아니요. 300용사랑같이싸워요.그300명도다부름에응답한거잖아요.기도원과똑같은수준의용기를가지고300명밖에안되는데거기달려갔어요.그쵸?똑같은부름을받은거예요.그럼300명만받았어요?아니죠.모였던3만명이있고요.그중에분별됐던1만명이있어요.그다음전투에참가하지않았습니까?아니에요.그300명의대오를무너뜨린다음에그1만명이전투에참여했고요.그3만명이전투에참여했어요.그쵸?그사람들을다부르심에반응한사람들이라는거예요.오케이.그러니까기도원처럼대표적인인물로사용됐거나그만명중에누군가에서이름이없거나그건상관이없어요.그들이똑같이다뭘느껴요?자부심과보람을느낀단말이에요.그럼우리가기도원은아닐수도있겠죠.기도원이아니겠죠,대부분.그대표적인사람은아닐거고하지만우리는그300명중에이름이적혀있는한사람들에포함될수있고요.그1만명중에이름이적혀있는사람들에포함될수있는사람들이란말이에요.그쵸?그러니까높이와수준에는상관이없어요.대신뭐로할때우리가부르심을이해할수있는거예요?이타적인전제,객관적인전제로접근할때부르심을이해할수가있어요.여러분,세상은요,이기적인이유로참여한사람들때문에더안좋아지고요,이타적인이유로참여한사람때문에더좋아집니다.맞죠?여러분,이기적으로세상에참여하고있어요?이타적으로세상에참여하고있어요?요즘트렌드는요,나는이기적인동기로참여하면서타인을이타적인기준으로비판하는게트렌드예요.본인직장생활하는부분굉장히이기적으로해요.본인삶을살아가는선택하는부분굉장히이기적으로해요.내가이익이된다는유일한기준으로얘기해요.그래서다른사람한테좀피해가되고사실이조직이얘기하는기준에맞지않다할지라도크게신경쓰지않아요.왜나한테이익이되니까.근데세상은되게이타적인기준으로판단해요.그래서본인은되게이타적인사람을생각해요.여러분,이런종류의사람들이많아질수록세상은제일어려워집니다.왜요?다른이타적인말을하는사람들까지가짜로보이게만드니까.차라리이기적인말을하면서이기적으로세상에참여해서그래나나쁜놈이야난나밖에관심없어라고얘기하면모르겠는데굉장히이타적인말들을하면서막상자기현실은이기적으로참여하는사람들을통해서세상은가장안좋아져요.그쵸?그럼그위치를바꾸셔야돼요.그포션을바꾸셔야돼요.내가이타적인뷰로내가세상이좀더좋아졌으면좋겠다.그래같이좋아지는거잖아요.나도.내가세상이좀더좋아졌으면좋겠다라는이타적인뷰로내가바라보는첫단추를낄때거기뭐가들려요?그때내역할이들려요. 그때 자부심이 회복되고 보람이 회복돼요. 그러면요, 내 사회적인 문제가 대부분이 해결돼요. 이 내 사회적인 위치로 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대부분이 사라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을 많이 받아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향력이 미친 듯이 커져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참여할 때 그 감정이 사라져요. 그러면요, 내 사회적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내가 느껴요. 이게 진짜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자극할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내가 처음에 글을 시작할 때 이타적인 동급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요, 어디서 빨대들이 나타나고 나한테 딱딱 꽂으면서 그냥 어떻게든 날 이용해 먹으려고.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세요. 그걸 당하지 마세요. 이타적인 동급으로 참여하는 게 비둘기처럼 멍청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렇죠? 하지만 중심은 항상 어떻게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죠. 그들에서 변질되지 마시고,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억압되지도 마시고. 근데 그렇게 참여하면 뭐가 들려요? 그게 들려요. 그 작은 소리가. 이타적인 동기별로 참여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여기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소명을 알아가냐? 한 가지만 더 얘기 마무리하면 돼요. 어떻게 소명을 알아요? 소명은 네 가지 글자로 와요. 첫 번째, 소명은요, 조각으로 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소명을 갖고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갑자기, 야, 네가 대한민국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는 잘 안 와요. 그렇죠? 소명은 제 경험에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소명은 대부분 처음엔 조각으로 와요. 조각. 왜냐하면 조각으로 오는 것 정도가 내가 받아들이기도 편해요. 하나님께 내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조각으로 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길 바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오늘 내가 뭘 하길 바라시는 조그만 얘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맨 처음엔. 나 오늘 네가 이렇게 하길 바래. 네가 이런 마음으로 일하길 바래. 내가 이렇게 기도하길 바래. 그렇죠? 그게 첫 단추일 때가 있어요. 네가 이걸 그만두길 바래. 이걸 시작하길 바래. 하나님께서 소명의 작은 조각을 두세요. 내가 어떤 부분, 내가 불의하게 했던 어떤 부분에 죄책감을 주시든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놓고 있었던 영적 상황에서 붙잡는 걸 주시든가, 내가 내 직장과 내 현실에서 내가 너무 내가 정신없이 살았구나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깨어서 네가 그걸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첫 마음을 회복하시던가, 어떤 조각으로 와세요. 여러분, 조각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그림을 봅니다. 조각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이 모자이크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그 세미한 소리.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뭐라길 바라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소망의 큰 그림은 아직 모르겠지만 소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난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인생에 서 있고, 그 근거에는 내가 욕심보단 불안이 더 많은데, 하나님, 그럼 오늘 내가 뭘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까? 나 흥분하면 안 되는데? 주여. 미안해요. 바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그걸 얘기해 주세요. 거기 반응하세요, 여러분. 거기 반응. 거기 반응한 게 첫 대화예요. 대화가 열리는 거라고. 그렇죠? 거기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힘들어요. 거기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하나님, 진짜십니까? 오케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래, 그러면 이 포도주트를 나가면 군대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지도자라고 말할 거야? 그럼 말을 탄 다음에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주 앞에 쓰임 받을게요 하고 내려간 다음에 기도원이 받은 첫 번째 응답, 첫 번째 조각이 뭐예요? 동네에 있는 바알 신상을 자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자르는 거, 저라면, 저는 나쁜 사람이니까, 저라면 하나님 생각해봤을 때 제가 자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시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임팩트도 있고, 그쵸? 그럼 제가 거기 앞에 딱 서 있을게요. 그냥 딱 서 있다가 벼락이 딱 떨어지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때 이것이 여호와의 일이니라. 그럼 나도 안 위험하고 하나님 명, 그림이 너무 좋잖아. 근데 어떻게 하러 해요? 네가 가서 그걸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밤에 몰라가지고 그걸 열심히 잘라요. 아, 이걸 나한테 왜 이걸 시키지? 아, 사람들 겁나 싫어할 텐데. 밤에 그걸 잘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그걸 잘라놓은 걸 보고 기도원을 잡으러 와요. 또 밤에 걸렸네. 누가 자른지 다 봤어, 누가?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서 기도원 내놓으라고 그래요. 누가 기도원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요? 아니요. 아버지가 구원해요. 기드온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야 바알의 신상을 잘랐으니까 바알이 벌 줄 거야. 아 그래야 진짜 아니겠냐? 어? 얘가 지금 바알한테 잘못했잖아. 근데 니들이 대신 바알이 살아있는 바알 아니야. 바알이 얘한테 문둥병을 바라게 하든 목숨을 죽이든 그래야 바알도 포함이 나지.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사람들 아 맞다고 거기 갔어요. 바알이 쟤를 죽이겠지 하고 여기 어떤 멋있음이 있어요. 여기 어디 여호와 이름이 등장합니까? 기드온이 아버지가 날 살려준 다음에 아버지가 들어와서 그 집에서 기드온이 사랑받는 애도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가 걔 얼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진짜 넌 타작하고 오랬더니 어디 가가지고 사고나 치고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야 그래서 그 하나님 어디 있냐?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럼 조각에 반응하세요. 조각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조각에 반응하세요. 조각에 반응하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왁구 다 짜주고 그림 다 세워주고 세팅 다 해주고 내가 그때 멋있게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이런 이기성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조각에 반응하세요. 내가 해야 되는 작은 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건 확실해. 단지 하나 그 성실일 수도 있어요. 부지런하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왜요? 그 조각에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콜링의 맨 처음에 훈련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신 다음에 계속 뭐 시키십니까? 훈련시키시죠. 그렇죠? 믿음의 훈련시키세요. 그렇죠? 헌신의 훈련시키세요. 용기의 훈련시키시고. 왜 굳이 300용사야? 3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 다 들어가면 좋잖아. 폼나고. 내 밑으로 3만. 좋잖아요? 초대형 교회. 좋잖아요. 폼나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 털어놓고 300만 남기래. 기도원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있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상대는 10만이요. 10만. 3만 데려가도 될지 안 될지 몰라. 아, 저 여기서 3만 데려갈 거예요. 와, 몰라요. 죽으려면 죽여. 그럼 그게 훈련이에요. 그렇죠? 3만에서 2만 보냈어요. 만 남았어요. 그때 물을 떠먹으라고 그러네. 근데 이렇게 엎드려서 먹으면 안 된대. 이렇게 퍼먹어야 된대. 이렇게 손. 와 하나님의 까다로움. 그럼 앞으로 물을 엎드려 쓰지 마세요. 하나님 컵을 높이 들고 이렇게. 이렇게 먹지 마. 설렁탕을 먹을 때 이렇게. 이게 뭔 짓이야. 기도는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아, 하나님 진짜. 뭐라는 거야 도대체. 괜찮아요? 첫 번째는 그래도 리즈너블해요. 두려운 사람들은 가라. 이만이 갔어.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진짜 헌신된 사람이랑 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싸우겠다고 결정한 일만 있는데 갑자기 물 떠먹은 걸로 까닭꿀게 굴잖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기도는 끝까지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제일 먼저 물어봤으니까 하나님 물 떠먹는 게 왜 중요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게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조각에 반응하는 게 뭐래요? 날 훈련시켜요. 그 훈련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게 대처하면 에이 물 떠먹는 게 뭐가 중요해. 산만은 데려가야지. 바알 신상 하나님 벼락으로 합시다. 지금 말해도 내 그림이 훨씬 더 좋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소명은요? 훈련이에요. 두 번째. 어떤 소명은 조각으로 오고요. 어떤 소명은 훈련으로 와요. 여러분 자리의 소명은 좀 더 뒤쪽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조각에 반응하고 내가 훈련에 반응하는 거. 그렇죠? 소원은 세 번째는 뭘로 와요? 역할로 오죠. 역할.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원의 자리를 먼저 바꾸세요? 아니죠. 역할을 먼저 바꾸시죠. 역할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원이 똑같은 삶의 현실에서 처음에 뭐였어요? 지금 포도주틀에 관심이 가 있었죠. 기도원 자리는 똑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포도주틀에 관심이 갖고 포도주틀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에 관심을 가져요? 동네에 바알 신상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시죠. 그걸 자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방식과 태도가 달라지는 게 먼저예요. 그게 콜링. 콜링은 역할로 와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네 번째로 콜링은 자리로 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오는 콜링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꾸 콜링을 그냥 네가 부르신 자리에서 이 자리는 절대 안 바뀌어.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소극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 콜링은요 자리를 바꾸신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 진출한 첫 자리를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 정도겠구나. 난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럼 난 이 정도겠구나. 여러분 더 대단해질 수도 있고요.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난 중소기업에 들어갔어. 난 이 정도겠구나. 여러분 거기서 바뀔 수 있어요. 더 좋아질 수도 안 좋아질 수도. 아, 난 이 정도겠구나. 바뀔 수 있어요, 자리가. 그 자리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일으키시는 말, 다른 길들을 열어가세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주 뜻대로 하는 믿음까지는 있는데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갈 용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기 어려워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이다 생각하면요, 자리를 바꾼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새로운 자리를 부르시는 것들을 도전하시면 반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더 하나님의 자리고, 넌 이제는 보직발령이 바뀌었어. 여기서 이제 훈련도 받고 조각도 있고 잘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면 그 자리가 더 안 좋아지는 자리라고 해도, 그 자리가 더 좋아지는 자리라고 해도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신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완전 다른 일이 시작될 거예요. 전 직장이 계속 안 좋아졌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 맨 처음에 일했던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인정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다 사랑받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그러니까 누가 날 건들겠어. 그냥 편하게 했지 뭐. 나 원래 낙하산이었거든. 전 낙하산이었어요. 부끄러워. 정말 부끄러워요. 하지만 낙하산이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공채로 사람들 다 뽑았는데 왜 우리 교회 출신이 없냐고 그래서 공채 중에 한 명을 날리고 저를 끼워넣었어요. 완전 낙하산. 저 비난하는 눈빛. 들 미안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제가 부끄러워요. 정말 이 사회적 불이. 네. 끼워넣었어.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제가 잘렸어요. 잘렸어. 아버지가 실각하시고 담임 목사한테 미움받아 잘렸어요. 그 다음 교회 갔죠. 거기보다는 작지만 여기도 겁나 큰 교회였어요. 만 명, 오천 명. 시군교회인 것 같더라고. 처음에 오천 명 교회 가니까. 그래서 뭐 그때 담임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전도한테 식사 같이 하면서 아유 강남에 있는 교회 있다가 여기 오니까 어때요? 했더니 제가 뭐 따뜻하고 좋습니다. 뭐 이랬다가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뭐 시군교회 갔다 그랬다가 얼마나 욕을 하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다른 교회 갔어. 시골에 있는 교회, 광명 시골. 시골에 있는 교회. 제가 그 교회 처음 갈 때 얼마나 그 목사한테 욕을 먹었는지.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콜이 와서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형이었으니까 형 광명 어떻게 가야 돼요? 뭐 남부터미널에서 가면 되나? 했다가 욕을 나 광명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난 남부터미널에서 있는데서 버스 타고 한참 가는 줄 알았지. 되게 모르겠어. 또 잘렸어? 또 네 번째 교회를 갔는데 그건 얘기 안 할게. 노코멘트. 하여튼 그랬어요. 여기가 내가 사역한 다섯 번째 교회죠. 남들은 개척을 진짜 누가 나한테 인테리어 해주고 그러더만 진짜 여기서 함께 영화 날죠. 그쵸? 그리고 오피스텔 아홉, 저 바깥보다 조그만 데 9평에서 이렇게 한 8명 모였고 예배드리는데 내가 8명 예배드리는 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엔 이 교회가 없겠구나. 12명이 모였다가 하나하나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10말 되면 5명 남고 그럼 그 다음에 없겠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뭔가 화려한 걸 생각하죠. 뭔가 대단한 걸 생각하죠. 하나님 세팅에 있어서 제가 참여할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안 부르신다고 생각하죠. 이기적인 동기로 출발하니까 하나님의 콜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는 교회가 조금은 안정됐으니까 이제는 좋아서 아니에요. 제 자부심과 내 자부심과 보람은요. 사람들 10명 있을 때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치 영화야? 내가 그때는 막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슬퍼하디? 아니에요. 제 자부심과 보람은 그때도 여전했고요. 큰 교회 다닐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요 제 자부심과 보람은 큰 교회 있을 때도 없어졌었던 적이 있고요. 지금도 없어질 때가 있고요. 교회가 작을 때도 없어질 때가 있었어요. 뭔가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을 때 내가 내 이기적인 입장에 비교해서 내가 뭔가 초라한 것 같을 때 그땐 항상 흔들려요. 초라해요. 허무해요. 뭐하고 있나 싶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뭘 시키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그 일을 해가고 있을 때 내 성공과 실패,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자부심과 보람은 여전하다고요. 그럼 내 안에서 사회적으로 죽은 정적인 충혈감은 항상 있어요. 이걸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시다. 이 설교 여러분들을 올해 한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남해순 교회 내딛어야 되는 큰 두 가지 발자국이, 하나는 기도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 이 설교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올 한해 이 설교 기억해 주세요. 이번 기도의 발자국을 내딛으세요. 이 두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겸손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세요. 그럼 기도의 발자국 한 걸음 내딛으세요. 더 기도가 깊어지셔야 돼요.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신앙에 더 높고 깊은 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설교 1년 동안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좋았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소명의 발자국. 내가 이타적인 이유로 사회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을 찾는 거,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내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둘 다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 발자국을 정말 내딛으면, 여러분들 이 두 발자국을 내딛어야 내년에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과 지금이 내가 다르다, 내가 더 높고 깊고 넓은 신앙을 가졌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무시하면요, 신앙이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패턴의 큰 부분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감히 말씀드릴 건데 큰 부분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닌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상당수가 이 두 가지 부분인 다른 부분에서 취약해요. 이걸 내딛으면 큰 변화가 있는 걸 여러분들 내면에 삶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이건 어디 가서 전도요란 얘기도 아니고 교회 봉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일하였으면 좋겠다는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림 속에 나를 또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자부심 여러분들이 그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움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망하고 얘기를 들을 때, 아, 저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신방에서도 여러 번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황이 나아지는 것으로 그게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내가 좀 초라한 것 같은 기분, 인생이 허무한 것 같은 거, 그게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은혜를 찾으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할 텐데 하나님이 크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크게 느껴져야 돼요. 드럼 치는 사람 왜 안 나와? 하나님 크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지 않으셨고 지금에 일하지 않으시니까 아무것도 못하신다? 이러면 소명은 안 되죠. 하나님 크세요. 여러분 하나님 크세요. 하나님이 경제성장률 6%땐 일하시고 20%땐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 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못할 뿐이에요. 내 20대 대학 때 일하실 수 있으셨는데 내가 30대가 넘어가서 이제부터는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내 인생의 미래가 장밋빛 같을 때는 소명이라는 설계가 와닿다가 이제 내 직장이 정해지고 상황이 정해지니까 소명이라는 말씀을 안 와닿는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은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심을 내가 보고 주 앞에서 내 소명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와는 광대하시.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하실 겁니까? 정말 날 사용하십니까? 정말 날 쓰십니까? 그럼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의 그 부르심을 찾으십시오. 아, 제가 뭘요? 전 먹고 사는 것도 해결 못하는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난 지금 초라한 조직에 속해 있는데요? 아니에요. 난 지금 혼자 그냥 공중에 떠도 내가 뭘 바꿀 수 있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 것을 내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내 그 부르심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들은 말씀을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초라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이거랑 주님의 소명에 붙잡혀서 사는 거랑 요거 사이에 좀 그 중간 단계가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 설교를 하고 싶어요. 중간 단계가 있으면 그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소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고 고단하시고 피곤하시고 사는 게 이게 전부인 것 같아서 좀 허무하고 그러시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소명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이 대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찾아가는 첫 단계로 기도원처럼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르시마자 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쵸? 제가 갖고 있는 실망감과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이밖에 없어 뭘 못할 것 같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게 돼서 제가 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능력과 내 환경 때문에 내가 힘이 됩니다. 고단합니다. 저는 지금 거기서부터 주의 부르신 강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환경을 정직하게 고백하시면서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찾으시면서 같은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잠깐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작은 조각을 아시겠습니까? 이 순간 잠깐 묵상해 보세요. 내가 큰 그림을 아직 모르겠고 소명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근데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 내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이러길 바라시는구나. 내가 오늘 좀 이렇게 살길 바라시는구나. 성실을 하면 성실, 기도를 하면 기도. 이렇게 하길 바라시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무시했구나. 그거 하나 붙잡읍시다.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주님 내게 주신 소명의 작은 조각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데 내가 항상 무시했던 거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내 인생을 열어가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실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함께 하시라는 것을 하겠사오니 거기서부터 시작해달라고 묵상도 여러분만 그들을 찾으시면서 찾으셨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시면서 자그만하게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자 이것부터 시작하겠사오니 여기서부터 말씀하셔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첫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내 인생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주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하옵기는 아버지 고달픈 삶을 살아가다 보니 기드온처럼 포도주틀에서 타작마당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이 차오릅니다. 아버지 이들의 그 모든 피로감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설교의 첫 마음이 이것이오니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들의 피로감을 위로하시고 이들의 피로감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삶의 피로감에서부터 일어나 주님의 부르심에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